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중국 다녀와서는 창세기는 이제 6장부터 노아의 홍수 부분을 공부할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5장 마쳤으니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맞췄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는 새벽기도 때 로마서는 이제 2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둘러 오느라고 몇 주 동안 설교를 아주 꽤 길게 했었는데 오늘 창세기 5장을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길 겁니다. 오늘까지만. 창세기 5장은 보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라인 셋의 족보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미처 다 설명해드리지 못한 이 족보에 게시된 복음의 메시지를 마저 다 설명드린 후에 이 족보의 정점에 있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동행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멋있는 모습으로 성을 쌓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가며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살해해서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라고 외치며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죽었더라로 자신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의 죽음의 삶, 비움의 삶은 생명을 낳게 되고 그렇게 생명을 해산하는 여자들, 즉 교회들만이 구원을 얻은 참 성도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 성도의 죽음의 삶은 사실 죄로 인해 들어온 사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죽음의 삶, 비움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이 저주의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신, 그가 성도라 할지라도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은 안 죽으려고 악을 쓰다가 누가 나를 죽여 라고 악을 쓰다가 죽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사람을 죽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을 죽이기 싫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간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옛사람을 죽여가는 삶을 열심히 추구하다가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공부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구절에 담긴 무서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음의 삶, 성도의 죽음의 삶, 혹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의 삶은 전부 다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온통 영원한 사망을 향한 죽음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의 족보 속에 에녹의 이야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에녹의 승천은 단순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도 통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독려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좋으면 엘리야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더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 노인네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죽는 게 무서웠던 거죠. 에녹의 승천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사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될 영생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임을 교회에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것을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주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6장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일은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인 예수를 믿는 일이 오늘 족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공부하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가 더욱 선명해지실 거예요. 보면 1절 2절을 다시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저 지금 창세기 5장 읽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언어들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라인, 여자의 후손의 라인을 시작하는 족보에 또다시 창세기 1장의 언어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어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어구예요. 이 어구는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장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 생명력, 바라크가 끊겨져 버렸어요. 그 복, 바라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복, 바라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죽음으로 던져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기니까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은 인간들에게 철회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이 철회되어질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을 외부의 방해로 말미암아 철회를 하셔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 어떠한 존재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게 철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당신께서 하신 창세기 1장의 그 축복의 약속을 택한 무리 속에서 지켜가시고 언약을 지켜가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복은 결코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 1장의 그 축복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에게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주면 받아야 되는 게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철떡같이 약속하신 그 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저주받을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의해 택해지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시작하시면서 창세기 1장의 그 축복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기록함으로 그 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야 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라든지 하와의 타락이라든지 아담의 타락 같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오롯이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마귀의 세력과 다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역사는 마귀와 하나님이 다투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힘을 갖고 있는 마귀와 하나님이 경쟁하고 다투는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훅 불면 사라지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지금 놔두시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복의 선언이 창세기 9장에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한번 보자고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창세기 1장의 언어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축복의 사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그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 건져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또다시 창세기 1장의 그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세상이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증명이 된 때잖아요. 이때는 노아의 때는.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복은 니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내가 애초에 택한 백성들에게는 계속 흘러가 걱정하지 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까지도 주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무슨 복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주세요. 한번 주셨으면 됐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공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조차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때예요.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 복을 이야기하세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이 복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거야 를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고집을,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의 복 이야기는 모두 다 죽어야 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선택받은 어떤 무리를 향한 복의 회복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의 출발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의 출발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복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이어지죠. 아버지가 꼭 장자에게 축복하잖아요. 머리 위에 손 얹고. 그게 참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뺏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곳에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장자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장자에게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장자들의 총회, 즉 교회를 상징하는 장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복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그 아버지화되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누리며 삽니다. 우리의 부자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부자 관계는 동등한 관계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은 영적인 의미의 장자들에게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어진 그 하나님의 복이 창세기 5장의 그 복이 족보를 타고 계속 흐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아버지에게서 장자로 계속 복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3장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걸 그리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 아들의 아버지 요셉, 그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인아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의 그 족보가 그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이 족보를 잘 연결시켜 보시면 하나님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아버지에게서 장자로, 아버지에게서 장자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족보에서 예수께로 이어진 그 복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인 거예요. 그 복이 흘러내려와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그 복은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 죄 속에 있는 자들은 전부 죽어 마땅하다는 역사적 객관적 동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다시 약속해 주신 그 복,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복의 언약처럼 그 복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그 복, 바라크,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족보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관념적으로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에게 한 약속,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 복, 바라크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그죠? 그래서 그게 끊기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거 보세요.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생명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갖게 된 것처럼 들려요. 그죠?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이 바라크, 복이에요.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아들에게 생명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인 그 복, 영원한 생명, 바라크의 전달자로서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생명을 아들이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 바라크, 복이 있다라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게 이어지세요 계속?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숟가락에 복자 써놓고 방석에 복자 써놓고 뭐 발에다가 복자 써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예쁜 거, 예쁜 그림, 딸기 그림, 장미 그림 이런 거 그려놓으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 영생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족보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그 복은 이렇게 끊기지 않고 가고 있다. 아버지에게서 장자로, 아버지에게서 장자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예수에게까지 이어졌는데 그 예수에게 이어진 그 복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품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족보에서도 봤듯이 그 복을 대대로 전해준 아버지들을 따라 올라가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니네 진짜 아버지가 나야. 진짜 아버지가 나야. 그걸 역사적 근거로 대주시는 거예요. 족보로. 아니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우리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세요? 두 명?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내가 진짜 네 아버지라니까? 이렇게 증거를 계속 대주시겠어요.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잊는다니까요. 아니 아직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관념적이 아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 수십 번 했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효과적으로 반사해내는 거. 그죠?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속성 같은 것들을 피조물들이 이렇게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아. 그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건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자식들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부자지간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 나는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거야. 그것을 창세기부터 족보를 통해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흐르는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우주와 역사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 실체로 언약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 조상을 계속 타고 올라가 보니까 진짜 그분이 아버지네. 그걸 인식한 사람은 아들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라고 우리 성경 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무슨 기적이 필요하고 무슨 신비가 필요해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여기에 무슨 기적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신비가 필요합니까? 엉뚱한 것들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기적 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 확인하고, 아, 내가 그분의 아들이니까 잘 먹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밝혀졌어.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분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 아들을 보면서 간혹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어린 시절의 제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물론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럼 깜짝 놀라요, 저는요. 어떻게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기침소리, 뒷짐지고 걷는 거. 아, 이게 다 똑같아요, 저하고. 제가 그 아이들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반드시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그 아버지를 확인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해내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갖고 있던 습관이나 성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진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공유적 속성이라든지 성품 같은 것들을 드러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안 나올 때 너희들 회개해, 반성해. 진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그분이 너희 아버지야, 그분이 너희 아버지야, 그리고 너희는 그분을 닮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삶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살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닮아가죠. 노력이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요구가 그거니까. 에이, 하나님이 뭐 알아서 만들어 가신다니까.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분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범죄를 지적하거나 또 그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 똑바로 살자, 범죄하지 말자라는 말과 함께 간혹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지은 거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죄 지은 자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 그분이 거룩하니까 너 같은 범죄 안 저질 거 아니야 라는 의미로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 알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알면 본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호세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보세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세요. 이 구절은 병행구예요. 병행구.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호세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6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죄인들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인 것을 자각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처음 쓰여진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입니까? 욥기예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욥기예요. 왜냐하면 욥은 초기 족장 시대의 사람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욥기를 보면은 그 정황이나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이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다라고 학자들이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에 무슨 이야기가 쓰여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무엇인지가 쓰여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쓰여진 기독교의 경전에 기독교가 무엇인가가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욥기 한번 되짚어보자고요. 욥기는 기독교라는 것은 권선징악의 문제로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사람의 잘잘못에 관해 상과 벌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온전히 항복하여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풍성한, 부유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을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던, 깨끗하게 살았던 욥에게 예기치 못했던 고난들이 닥쳐요. 그건 욥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욥은 누가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이야기 좀 해줘봐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만큼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왜 고난이 닥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나중엔 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나가는 여자를 흙기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38장에서 40장까지 그 많은 분량의 대답을 해주시는데 무슨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우박이 어떻게 내리는 건지 아냐? 너 악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다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세 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42장 결론으로, 42장에서 결론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예, 눈으로 보게 되자 그의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재산을 두 배로 불려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 사람만이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승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보여주는 게 욥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정확히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자를 모토로 해서 성자가 되어가는 성자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닮아가야죠. 그분의 뜻을 쫓아가야죠. 그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시는 우리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을 전부 다 그분께 의뢰하고 그 아버지의 처분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지. 우리 아버지가 재벌 회장인데 나를 이 막노동판에다가 쳐놓고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를 배우라고 한 거겠지 하고 재벌 회장의 이세들이 가서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졌을 때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라면서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가삼간에 판잣집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두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중요하지 그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줄 것인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아버지와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매불망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나라는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사람은 아직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싸움을 하다가 말이죠. 어떤 아이를 칼로 찔렀어요.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그 조그만 아이를 수갑을 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경찰서로. 제가 뭐 한달음에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그 경찰하고 재판관한테 우리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어리고 그 연약한 아이가 뭘 알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찔린 아이가 벌써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형이래요. 죽어야 되니까 당신도 이제 그 아이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재판관의 구두를 핥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절대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칼로 찔릴 사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근데 막무가내예요. 그 아이는 사형이래요. 제가 나중에는 그랬어요. 그 재판관한테. 내가 죽였어 인마. 내가 죽였으니까 걔 풀어주고 나를 잡아가. 걔 풀어주고 나 잡아다가 네가 난도질을 하든 목을 매달든 난 아무 상관없으니까 걔 빨리 풀어주고 나 잡아가.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 이게 제발 꿈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새벽 2시에 깼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그리고 그 2시부터 몇 시간 동안 제가 앉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나의 관계를 묵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나는 오늘도 계속 죄를 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데 성경은 이런 걸 갖다가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형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 아버지 면전에서 계속 그런 죄를 짓고 누군가로부터 계속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우리 아버지가 그럴 거란 말입니다. 내가 대신 죽을게. 그렇게 해서 선지의 골고다의 십자가에 왜 실제로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나 때문에. 나를 잡아다가 못 박고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제발 살려줘. 그 아이가 뭘 알아. 이 연약한 피조물이 뭘 아니. 그러니까 날 죽여. 그리고 걔네들 살려줘. 그렇게 해서 쓴 게 골고다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어떻게 안 납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정확한 인식이 있다면 지금 만일 우리가 계속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어찌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안다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죄를 이렇게 반복듯 짓냐고. 반복듯 시기하고 반복듯 질투하고 반복듯 남 험담하고 반복듯 미워하고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살인을 해요? 복음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비참한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저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저 병이나 나으려고 하는 그런 무당잡교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아버지 이 소리 한마디 듣고 싶으셔서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 대우해주고 계시냔 말이에요. 지금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이 나를 살리기 위해 살인자인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노력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나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주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그 삶을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5장 24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래요. 보세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닮아갈 때 제일 기뻐하세요. 내 새끼들이 나를 닮아 나의 좋은 점을 닮아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뿌듯하잖아요. 제일 기쁘잖아요.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영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방법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잘 믿게 되면 너희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런 거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라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야.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 대우해드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초월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각과 이성으로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월은 인간의 지각과 이성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봐요. 인식도 못 해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못 봐요.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 되심 능력을 품고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선교, 봉사, 헌금 다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거부터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 해놓고 괜히 시험 들어갖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해? 이 땅으로 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봐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고 하늘로 승천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이 성경이 모두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걸 다 알면 누구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조금씩. 우리에게 처음 와가지고 절망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애시당초 포기해야 되겠다. 저걸 어떻게 알아듣냐? 그래도 이제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쌓이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계시에 의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믿음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직 그들만이 죄의 삭신 사망과 관계없이 다 죽었더라 에녹만 그냥 승천했잖아요. 오직 그들만이 동행하는 자들만이 사망과 관계없이 영광스러운 승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바로 에녹의 이야기인 거예요. 에녹처럼 잘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에녹인 거예요. 수지 마세요. 에녹 부러워하지 마세요. 엘리야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에녹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승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앉아있다면서요. 왜 성경이 바울이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은 에녹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맞다면 성경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모두 에녹처럼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 에녹이야. 그래서 에녹처럼 살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문학교에 와서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잘 풀려갑니까? 아니면 쫄딱 망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절망하세요? 좌절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힘을 얻어요. 제가 걱정해주면 오히려 목사님 이게 맞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얘기해놓고도 혹시 이분들이 너무 아파할까봐 목사님 이게 맞는 삶이라면서요. 그리고 이 삶 때문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땅에 시퍼렇게 살아 존재하는 거야. 이들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그건 무슨 말이야? 하늘을 살고 있구나. 에녹이 분명히 이 땅에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사라졌대요. 그럼 그는 어디 간 거예요? 다른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조건, 환경, 처지. I don't care. 물론 I don't care까지 가면 안 돼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곳으로 휘둘리시면 안 돼요. 나의 실존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나와요? 365세. 365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1년 365일.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써놓은 거 아닙니다. 성경이 에녹의 수명을 365년으로 기록을 한 것은 에녹의 삶의 그 전체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의 삶은 1년이 365일인 것처럼 그중 하루가 빠지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이 그의 삶의 전체 여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했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에녹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온전한 삶이 365라는 온전한 삶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면서 바로 온전한 삶을 살다 가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에게 전가된 예수의 삶에 의해 그가 온전하게 산 자, 온전한 삶을 주 앞에 드린 자,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 역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암시하고 힌트하는 거예요.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오기 몇 년 전 사람인데 증거가 있어요. 유다서 14절로 가보세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선포하여 전도하여 이런 뜻이에요. 보라 주께서 에녹이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에녹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퍅한 말에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벌써 아담의 7대손 에녹 때부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창세 전에 선 거라고 그랬죠. 저희 공부했잖아요. 십자가는 역사, beyond history에 선 거예요. 서고 이 십자가가 이 역사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누군가 나를 구원해줘야지 나는 사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앞에 전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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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담도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임하셨다라고 과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벌써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기법이에요. 그러한 것을 결과동사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확실하게 일어날 미래의 일은 과거로 표현을 해요.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아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과거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결과동사라고 그래요. 따라서 에녹은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확실하게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에녹처럼 여러분 회개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죽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오늘 선교 떠나는 거고. 그죠? 안타까워서 그대로 죽어가는 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이야기해줘야 되니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진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고대 시대의 전쟁에는 꼭 창 던지는 자가 앞장을 서서 전쟁을 했어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부족이나 마을에서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자가 턱 맨 앞에 서서 창을 던져서 상대방의 적장이나 중요한 인물들을 쓰러트려요. 그래갖고 기선을 제압하고 그때 주력 부대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쟁 방식이었어요. 공식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 이가 죽으면 전쟁은 끝난다. 우리는 저.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개념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라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죽는 날 이 죄악된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계시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이 왔어요.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600살이었어요. 그럼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계산해 보면 되죠. 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게 182세예요. 그리고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것이 187세예요. 합하면 369예요. 그죠? 거기다가 심판의 때 노아의 나이 600을 더하면 969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때에 무드셀라는 969세였단 말이에요. 그때 심판이 온 거예요. 홍수가 온 거예요. 그때.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살에 죽었어요. 본문 27절 보세요.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정확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다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정확무후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눈앞에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실체로 받아들이고 사는 삶,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도 12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배 지어, 비 온다? 그러니까 배 짓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놈, 저런 미친 놈, 산꼭대기에다가 비도 안 오는데 왜 배를 지어?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짓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나는 확고하게 믿기에 나는 오늘을 막 살 수가 없어.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간 에녹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그 순간부터 막 못 살았어요. 왜?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던 때였어요. 감기만 들어도 혹시 이놈이 죽는 거 아닌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그럼 그날을 어떻게 막 살아요? 애가 가다가 넘어졌어. 혹시 파상풍으로 죽는 거 아니야? 그날 맘대로 못 살아요. 매일매일을 오늘 저놈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늘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야지.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러면 승천한다. 영생 얻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그 동행하는 삶이 나와야 돼. 근데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확인해봐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래오래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동행자이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왜? 우리에겐 욕심, 탐욕,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오래오래 참아주시면서. 호세아 2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야. 우리가 자꾸 우리의 연애하는 자,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시로 담으로 자꾸 막는 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가면 하나님은 같이 가야 되거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 네가 글로 가면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네 파란짝만 나 가져가려는 건 뭐야? 막으신단 말이야.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일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안 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얼른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벗어나는 거야.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잘못 갈 그 길을 다 막으시고 올바른 길만 딱 열어두시고 그 길을 찾으라고 우리의 삶을 가시로 담으로 막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얼른 그 의중을 알아차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드워드 머피라는 비공군 대위가 만들어낸 주창한 법칙이 있어요. 머피의 법칙. 정말 재수없는 인간들. 나는 그냥 뭔 일을 해도 이렇게 안 되냐? 그럼 머피의 법칙이 나에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랜만에 목욕하러 갔더니 정기 휴일이야. 내가 응원하는 팀은 항상 져. 그 미팅을 나가서 짝짓기를 하면 저 여자만 빼고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그 여자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머피의 법칙이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의 죄성이 만들어낸 피해 망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은 어떤 절대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신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신은 내가 잘 되는 걸 절대 원치를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공통된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서 정기 휴일이라 돌아온 날이 많아요? 가서 목욕하고 온 날이 많아요? 목욕하고 온 날이 많잖아요. 근데 꼭 내 생각에는 나는 한 번도 목욕을 못한 것 같아. 늘 정기 휴일이라. 그게 죄인들의 피해 망상이라니까요. 내가 응원한 팀이 내가 응원해서 졌어요? 그 사람들이 실력 없어서 진 거예요. 때 나와 절대자는 적이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냥 그게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된 길을 막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때 얼른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내 항복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오래 기다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를 가장 오래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가 가장 오래 산 자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아주시면서 가시로 담으로 우리의 길을 막아가시면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이 땅에서 받은 상이 뭐예요? 장수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떼부자가 됐습니까?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럼 무슨 상 받았어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기쁘게 했다라고 했는데 무슨 상을 기대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무슨 상을 기다렸을까요? 에녹은 이 땅에서 영생이라는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영생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감지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살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에녹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에녹을 왜 부러워해요? 여러분도 살아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왜 두려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과 계속 같이 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발이 들려 하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것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영원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 관문이 죽음이니까 이 죽음은 아주 귀한 거예요. 이 죽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뭐 있으면 어떠고 없으면 어때요. 근데 에녹을 왜 부러워하시냐고요, 여러분. 죽을 때 아플까봐? 살아서 겪는 고통은 죽을 때 아픈 그 고통보다 덜 고통스럽던가요? 죽기보다 힘든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근데 그 죽음은 왜 두려워하세요?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삶이 어떤 삶인지 지금 이 땅에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혹시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면서 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길래. 있긴 뭐가 있어요. 계속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승천은 하나님과 하늘에서 동행하는 거고 이 땅에서의 동행은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실과를 따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맛보고 어이구 거기는 진짜 훌륭한 실과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러면 가자 그리고 간 거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간 거예요. 맛을 보고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절대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뭐 그런 분들 많은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진짜 죽음이 안 되어 오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거 자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서문학교의 선교팀 중국에 와갖고 피랍대요. 살해당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왜 두려우세요? 제가 딴 사람들 다 풀어주라고 혼자 남아서 야 전세계 카메라 다 불러 내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여줄게 카메라 다 불러 나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왜 두려워요 여러분.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뭐가 아쉽습니까? 자식 마누라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내가 꼭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은 당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 보시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요. 두 사람의 뜻이 합쳐지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식까지 죽인 고집, 왕고집이에요. 그 고집을 우리는 못 꺾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뜻을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쫓는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어떻게 보좌를 흔들어요? 보좌가 우리의 기도를 흔들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뭐 계획도 없고 뜻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굳이 아담의 7대 손 에녹 때에 사망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장면을 살펴놨는지 아세요? 7이라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안식.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이야. 그 삶 자체도 안식이고 그 삶이 안식으로 이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안식, 죄를 벗어버리고 거기서 얻는 충만한 행복을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보다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문제가 아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승천한 것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사소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죽음 뒤에 이어지게 되는 영생을 살고 있는가인 거예요.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나서 이미 영생의 맛을 맛보고 있어야만 영생으로 이어지는 승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마귀의 세력은 정말 싫어하죠. 그러니까 방해하죠. 그 삶을 죽음의 삶, 고통,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분투하는 사람에게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환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저기 수도원이나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집단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 여자분들, 내가 저 자식 새끼들만 없으면 진짜 예수 잘 믿었을 텐데 저 왼수들 건사하느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기도원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생활 안 했다니까요. 수많은 자식 새끼들을 낳고 그 새끼들 키우면서 회초리를 때려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열심히 들들 볶이며 동행한 거예요. 한 사람의 족장으로서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디 저 피안의 세계에 가서 동행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오늘은 우리 조금 먼 데로 가자. 근데 걱정할 거 없어. 지금 너 나와 함께 지금까지 잘 동행해 왔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리고 건너가는 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정말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야 됐느냐라고 외치며 당당히 갈 수 있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떤 자만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야 천국 들어간대요. 너희들 예배당에 와서 주여 주여 울고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너희들이 지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그것만이 너희들이 성도라는 증거, 유일한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에요. 주인이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성실한 자들은 큰 거, 하늘의 삶, 그거 줘도 못 산다라는 거예요. 뭔 줄 알고 살아요 그게. 근데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거룩하신 그 아버지를 닮으려고 애쓰며 살아간 자들은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구나 라고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이 큰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분투를 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를 플라스틱 신드롬이 있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전부 인스턴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빨리. 단기 속성. 그래서 광고 보면은 단기 속성, 이거 빠지면은 광고가 안 돼요. 그죠? 단기간에 살 빼드립니다. 속성으로 토플 완성.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단기 속성으로 하려고 그래요.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한 발 한 발 가야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40일 특별 기도, 7일 금식 기도. 오래오래 한 발 한 발 가는 거는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한 방에 해버리고 나머지는 개판으로 사는 거죠. 한 발 한 발 가야 하는 그 신앙의 삶 쌓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 그냥 신령한 신앙인의 대열에 얼른 들어가고 싶어요. 그죠? 그래갖고 기도원에 와갖고 머리 디밀고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갖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쫓아가세요. 한 발 한 발 데리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날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발 한 발 열심히 분투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견지하셔야 돼요. 견지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정한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얘야, 지금처럼 걸어온 것처럼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으로, 먼 곳으로 가자. 걱정하지 마. 거기는 아주 좋은 곳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오던 식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그게 멋진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시는 그분만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이와 동행하면서 딴 여자 자꾸 힙끗힙끗 보면은 그 여자 기분 나빠요. 우리 아버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돈과 동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식들하고 동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예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